자,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으로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미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로 가는 그 즈음에 모세를 통하여 창조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와 뜻을 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그 세계를 너희들이 바라보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중에 가장 걸작품으로 만든 인간들을 하나님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눈을 들어 자연을 보면 너무나 아름답지만은 말입니다. 사람을 보면 볼수록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까? 왜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보십니까? 여러분 옆집처럼 한번 보세요. 아름답지 않아요? 아 이게 뭐 작품, 이 작품이 어디서 이렇게 굴러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속에서 가끔 부대끼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은 어쨌든 이 사람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 사람의 죄가 번성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근심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이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길 바랬는데 서로 싸우고 헐뜯고 험담하고 이런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참 근심하셨다. 그래서 노아 홍수라고 하는 걸 통하여 죄를 심판하려고 하시는데 너무나 하나님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나라에 이전에 AI라고 해서 조류성 인플루엔자가 돌았을 때 가축류를 닭과 오리를 키웠던 그 주인들의 우는 모습들을 보고 참 가슴이 찡하고요. 제 지인 중에 공무원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살아있는 닭과 오리들을 땅에다가 생매장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을 보고 너무나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일을 하고서 몇 달을 심리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이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그만큼 생명이 소중한데 여러분 이 땅에 이 가축들이 바이러스가 번질까 봐 이 닭과 오리를 생매장하는 그것 보고도 너무나 안타깝고 힘든데 하나님 마치 인류의 죄가 번져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하니 얼마나 하나님이 아프셨을까. 여러분 좀 이해가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또 사랑하는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에 너무나 힘드셨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경고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죄는 아주 빠르게 전염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고요. 죄는 반드시 삭시 있다. 값을 치러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찬송에 보면 죄와 싸우기까지 대항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홍수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선조들이 홍수로 인하여 싹쓸임을 당하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을까. 그리고 하는 족족마다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가정을 세우든 무슨 일을 하든 또 나가서 문화활동을 하든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어느 정도 흘러가지고 오늘 바벨의 사건까지 오니까 사뭇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렸든지 이게 망각의 은혜가 있어서 자꾸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벨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까지 보면 별 문제가 보이지가 않아요. 동쪽으로 옮겨서 신할 땅을 만납니다. 신할 땅은 오늘날 이라크 정도가 되는 지역인데 뭐가 많죠? 석유가 많으니까 역청을 구하기도 쉽고 널린 게 모래고 모래를 잘 구원해서 그들이 이제 대신하여 성읍과 도시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11장 4절을 또박또박 읽으셔야 합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자. 여기 사람들이 성읍과 도시를 건축을 했습니다. 우리가 소위 바벨탑을 생각할 때 탑만 높이 올렸다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고요. 여기 사진을 한 장 보시게 되면 피터르 브리엘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탑인데 저게 탑만 건설하는 게 아니고요. 4절 말씀 보면 성읍과 도시를 건설하자. 그래서 저 탑을 중심으로 저 넓게 성읍들을 건설하여서 자, 이 목적이 첫 번째 이들의 목적이 뭘까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홍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웠을 겁니다. 또 다른 물난리가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간의 기술력으로 최대한 높여서 다시 홍수가 오더라도 우리 살자. 마치 여기에서 어떤 것이 느껴집니까? 우리의 기술을 들어서 마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재난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최대한 기술력을 동원해서 인간의 기술의 승리로 바벨탑을 만드는 것 같은 교만함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 벽돌에다가 Made in Man, 우리가 이 벽돌을 만들었다, 자 하늘까지 높이 올리자, 작은 기술과 지식으로 한껏 우쭐한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또 다른 모습이 뭘까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어느덧 이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이름을 더 높이기 위하여 자기들의 이름과 자기들의 명예를 나타내기 위하여 온통 바벨탑을 짓는데 정신없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 현상을 바벨탑 안에서 문명에 갇혀버린 인간들이 되었다. 문명에 갇혀버리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한번 질문을 해보죠. 호산나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최근에 별 본 날이 몇 날이 됩니까? 회중들에게 별 볼 일이 있습니까? 요즘에 별을 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한 것이 2017년 며칠이 됩니까? 아니면 산 꼭대기에 높이 올라가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온 우주의 강하란 하나님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한 날이 며칠이 됩니까? 오늘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높은 아파트와 빌딩들 속에 갇혀 살아요. 별빛을 보기보다는 네온사인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밤에 불을 끄고 별빛을 보는 게 아니라 밤새 불을 켜놓고 즐기고 누리고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고 우리는 문명의 이기 속에 갇혀 살게 되는 신바벨탑의 문명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금자탑을 쌓기 위하여 정말 너무 분주하게 자기의 성공과 이름을 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인정받기 위하여 너무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질병이 찾아오면 말입니다, 현대인들은 가장 빠르게 네이버에게 물어봅니다.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도 네이버에게 탁 해가지고 가장 값싸고 좋은 의료기술을 얻기 위하여 정신없이 두들겨 댑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질병이 찾아오면 먼저 뭐였죠? 무릎 꿇었죠. 하나님, 이 질병이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먼저 무릎을 꿇었죠. 성도 여러분, 제가 의술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의술을 주신 거 확실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라는 사람들이 질병이 오고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생각으로 질병을 이기고 하는 거에 너무 빠른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통하여 말씀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술력, 낮은 기술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신바벨탑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가 아닌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이 세대의 의술로 여러분의 질병을 다 고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을까? 도대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문명에 갇혀서 별 볼 일 없이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기술력으로 이렇게 살아갈까? 도대체 원인이 뭘까? 창세기를 묵상하다가 그 성경에서 답을 찾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을 보셔야 합니다. 앞으로 찾아가셔서 밑줄을 그시거나 마음에 집중하십시오.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뭐 했다고요? 떠났다. 그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습니다. 아, 이것이로구나. 가인이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실 때에 회개하고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여호와 앞을 떠나기 시작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는 나왔으나 마음과 생각은 여호와를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나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재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죄. 여호와 앞을 떠나 노 땅에 거주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말입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는데 가인이 무엇을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을 쌓고 그 성 이름을 에녹이라 이야기했다. 참 희한합니다. 저를 다시 집중해 주시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동쪽 편에 성을 쌓고 에녹이라 이름하고 삶을 살아갔어요. 사랑하며 살았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어떠한 세상이 펼쳐졌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 시대의 영웅 누가 있었습니까? 네피림. 네피림이란 뜻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억이 안 나죠? 감사해요, 기억 안 내서. 제가 또 말씀할 수 있으니까. 네피림이라고 하는 정확한 뜻은 때려서 무너뜨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패권을 잡는 영웅주의 시대였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 강한 자만 살아남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만을 믿고 이 살아가는 세대에 어떤 세대가 되었을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힘으로 눌러버리고 살인을 저지르버리고 폭행과 폭언으로 거의 무정부 상태, 혼란의 상태, 영들만 득세하는 상태, 그 가인이 쌓아놓은 성이 소위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정말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했던 디스토피아의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참 희한한 게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사건이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누구죠? 셈, 두 번째 함, 세 번째 야벳. 함이라는 자녀의 후예 가운데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창세기 10장 9절 말씀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이들이 속담으로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자, 여기 누가 등장합니까?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속담으로 얘기할 때 야, 저 니므롯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힘이 센 사람이다. 그런데 니므롯이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를 보면 반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로라고 하는 주석자는 이 니므롯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대항했던 사람이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펠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바벨탑을 누가 주도해서 쌓았다고 추측이 됩니까? 니므롯입니다. 바벨탑 안에의 문화와 삶의 패턴이 보여지십니까? 힘이 가장 센 사람이 패권을 잡고 또 바벨탑 안에 군림하여 약자들을 노예처럼 굴리고 폭행과 폭언으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것이 반복이 돼요. 하나님 이 세상의 도성이 염증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어거스틴이 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 보면 로마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가 파괴될 때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돌과 목재였지만 로마가 붕괴될 때에 우리는 성벽이 아닌 도덕적인 방어벽이 물질이 아닌 영혼의 광채가 붕괴됨을 보았다. 그들의 거주지를 불태워버린 화염보다 그들의 마음속에 불타고 있던 욕망이 더 치욕적이다. 로마가 왜 멸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도성 안에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이 욕망의 화신들이 되어 짐승처럼 날뛰니 겉으로 보기에는 성들이 무너졌지만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것이 로마였다. 네피림이 다스렸던 홍수 위에 이전의 삶과 니므롯이 다스렸던 바벨성에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린 사람들이 짐승처럼 살았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다. 단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들이 간 그곳에서의 폐괴함과 강포함이 크게 달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한탄하신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여러분의 인생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판단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저질렀던 모든 일들은 다 바벨탑이에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여러분이 세웠던 모든 것은 다 신기룰 것입니다.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왜 다시 점검해야 합니까?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핵은 처음부터 악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신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핵에너지를 개발했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핵을 가지고 어떻게 장난합니까? 무기를 만들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는 핵우산 공포에 떨고 있어요. 컴퓨터라고 하는 거 애초부터 만들 때 우리 인류를 위하여 만들어진 이 컴퓨터가 지금은 통제할 수 없는 밤새 저질스러운 도박, 음란물, 마약 거래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아이들이 이 스마트폰을 떠날 수 없는 시대, 밤새도록 즐겨도 질리지 않은 시대, 이 문명의 이기에 갇혀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 요즘은 얼마큼 이 심각한 세대가 되었냐 말입니다. 두 눈을 뜨세요. 지금은 눈을 감을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만 벗어나셔서 높은 빌딩이나 아파트를 가보십시오. 요즘에 청년들이 경배하는 자는 어르신들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이에요. 제가 그래서 스마트폰에 대한 그 예찬을 제가 글을 한번 적어봤어요. 스마트폰을 떠올렸어요. 스마트폰은 나의 위로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가상의 세계로 인도하시고 내 마음껏 주도하는 세계로 초대하시나이다. 여기까지 안 적었어요. 그 다음에는 가만히 여러분 보십시오. 젊은 청년들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 어른들을 보고 인사 안 합니다. 그냥 스마트폰을 경애하면서 탑니다. 그리고 어른이 나간과 동시에 뭐하죠? 닫힌 버튼을 제대로 눌러요. 내 혼자만의 세계를 건드리지 마. 이게 뭡니까? 우리가 만든 문명의 이기에 우리의 사고와 생각이 갇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번 주 수련회 때에 아이들이 막 저 새벽 기도에 나오는데 참 마음이 좋은데 맨 뒤에 앉아서 보니까 어떤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내게 절을 하면서 거기에 자기 주도하에 남들은 이게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옆에 보니까 스마트폰을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자동차는 참 편리한 자동차인데 이기적인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이 자동차를 보니까 그냥 치받고 주차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세대가 된 거 아닙니까? 이 시대가요. 여호와 앞을 떠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여기에 꾀라는 단어를 성경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카운셀링이라는 단어를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방식으로 그들의 방식으로 상담을 하고 훈육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훈수에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할렐루야,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한다. 세상의 원리와 가치와 기준도 따르지 아니한다. 그 길에 서지도 아니한다. 힘의 논리와 돈의 논리로 이 세상은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힘이 있는 자들에게 비비는 자가 하나님 백성은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기뻐하고 돈이 없다고 절망하는 자도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돈의 원리, 힘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아예 그 길에 서지도 아니한다.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한다. 여기 오만하다고 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으로 삼삼오오 모여서 자리에 앉아 깔고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경멸하고 험담하는 일을 하지도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우리의 눈을 여호와 앞에 돌려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사모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열매가 풍성하여 형통한 삶이 복 있는 사람이라. 얼마나 더 세상의 논리를 따르시렵니까? 시편 1편을 쉽게 쓴 성경에 보니까 멋있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멋있게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편 1편,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죄악 속으로 들락거리기를 하나 망할 길에 얼씬거리기를 하나 배웠다고 입만 살았기를 하나 하나님 뭘 싫어한다고요? 입만 사는 거. 죄악의 속을 없인 기웃기웃거리고 망할 길에 기웃기웃거리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성경 말씀 곱씹는 그대, 에덴에 다시 심긴 나무 달마다 신선한 과실 맺고 잎사귀 하나 지는 일 없이 늘 꽃 만발한 나무라네. 아멘이세요? 2018년 들어서 각 교구가 경쟁하듯이 장례가 납니다. 장례 현장을 다녀오면서 다시금 제가 경각심을 가져요. 벌써 열 분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경각심을 갖기를 소망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재단한 대로 여러분의 인생은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이 벌려놓은 일들을 다시 점검하는 축복이 이 아침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했던 것들을 다시 여호와 앞에 가져오십시오. 재단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는 바벨탑을 쌓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바벨탑의 목적을 보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됐는지 여러분 잠깐 눈을 들어보세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탑을 하늘 높이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한 자. 제가 군대를 가보니까 많은 얘기 중에 이런 게 있더라. 야! 우리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여러분 아마 뭐 게임을 할 때도 뭔 일을 할 때도 야 우리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어떠세요? 정말 뭉치면 삽니까? 여러분 뭉치면 살아요. 중요한 것은 뭐 때문에 우리가 뭉쳤고 무엇을 위해 뭉쳤고 도대체 이 모임이 왜 모였는지 그것을 알아야 사는 거죠. 그냥 뭉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들이 뭉쳐서 죄악 덩어리로 죄를 번지는 암덩어리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리고 어떻게 역사를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님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구나. 더 이상 저 암덩어리가 퍼질 거를 놔둘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시는 장면이 7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쓰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뭐 했다고요? 흩으셨으므로. 하나님을 떠난 모임은 그 수가 아무리 많고 지혜가 아무리 탁월한 자들이 모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세계의 정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G7, G20 정상회의를 엽니다. 기대가 됩니까? 아니, 솔직히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2017년에도 경제단 회의가 열려서 많은 곳곳에서 비싼 호텔에서 회의를 합니다. 호산나, 경제 회의를 작년에 많이 했는데 올해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올해 수십 차례 경제가 열릴 텐데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저는 안 됩니다. G7, G20 정상회의는 다 자국의 이익을 모인 것이에요. 경제회의도 수많은 대기업들이 모여서 결과적으로는 기업 불리기에 이익 추구하는 단체가 모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모든 모임의 당체는 뭉치면 죽습니다. 그것이 바벨이에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뭉치면 삽니까? 교회가 세상의 로타리 클럽처럼 변하면 교회는 죽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하는 모임 공동체가 되지 않을 때 교회는 문을 닫게 됩니다. 모여서 오만한 자처럼 삼삼 모여서 험담을 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하고 세상 모임과 뭐 다를 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주의 제단 앞에 깨끗이 치료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바벨탑을 쌓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내려오셔서 그 교회를 흩어버리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한 모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의존하여 창세기 2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뭉쳤다. 다락방이죠. 마가의 다락방.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 마음에 드는 것은 여기 들어올 때마다 다락방 같은 느낌이 나요. 카타콤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게 참 좋아요. 제가 좋다는데 왜 여러분 싫으셔요? 이들이 모여서 뭘 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하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인내로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막 기도했을 것이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많은 온집에 가득하고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언어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펼쳐진데 8절로 넘어가니까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민가. 이 뭉친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가졌는데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 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한목에 받아들어 소통하는 공동체로 변하는 것을 봅니다. 이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시 한번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도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요. 교회 모임은 세상의 로타리 클럽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함을 받기 위하여 삼삼오 모여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역이 뭐 안 되고 여전도회가 안 되고 남전도회가 안 되고 우리 부서가 다 집어치우세요. 한 달에 최소한 한두 번은 새벽 기도 나서 여러분의 구역 모임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해보세요. 어느 한 금요기도회는 아예 뭐 남전도회가 연합해서 그 금요기도를 살린다고 모여서 다락방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보세요. 부서가 안 됩니까? 새벽마다 나오셔서 한 달만 부르짖어 보세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도대체 모여서 무슨 일을 벌이려고 하는 겁니까? 이 교회에 모여서 무슨 영화를 보려고 모였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셔야죠. 내 이름으로 바벨탑을 쌓는 것을 거부하셔야죠. 하나님께서 흩어지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뤄내는 것들을 일평생 소명 가운데 막 심장이 뛰면서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고 나 같은 죄인도 쓰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가의 다락방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존전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께서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늘 높은 곳까지 여러분의 빌딩을 쌓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비우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요 여러분의 이름을 내는 거 하나님은 끝까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철저히 무릎 꿇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는 2018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성령의 움직임, 성령의 운행함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조금 소리를 내어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